반나웃기 돼서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도 이제까지 공통표 받으셨고, 4주 동안 받으셨나요?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는 이제 정말로 내가 어느 부서에 가서 공사를 해야 될지 결정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전문교육에 들어오게 됐는데, 생소하실 거예요. 유치부. 이 어린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도 하시고, 걱정도 되시고, 고민도 되시고 하시겠지만, 그냥 사랑으로 하면 다 될 거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시다 보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부서별로 전문교육에 들어가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신입교사 시절 때는 이런 교육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무조건 사랑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아무 탈이 없었어. 근데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알면 좋겠고 저것도 알면 좋겠고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복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누가 가르치고 가르쳐주는 그런 시절이 없었거든요. 저희들은. 근데 너무 중요한 걸 많이 배우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를 소개하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92년 1월에 구원 받았고요. 현재 6세 11반 친구들하고 교제하고 있고, 그리고 직업은 문화센터에서 영유 아이들 강강놀이 교구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아이들이랑 같이 있고 교회에서도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밌어요. 왜냐면 현장에서도 아이들을 만나고 교회에서도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된 부모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있기 때문에 더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교재를 보면서 들어갈게요. 아동 발달 특성 및 지도 방안이라는 했습니다. 먼저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영유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영유아라는 단어를 알아야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이건 책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시면 돼요. 영유아를 하면 영아하고 유아로 나눠지는 건데요. 영아는 젖빠는 아이들, 갓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말하는 거고요. 유아는 생후 1년, 그러니까 만 12개월에서 만 6세. 만 6세라면 선생님들이 7세까지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8세까지를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2005년 12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한 살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6년이 되면 태어나서 한 살, 1개월 뒤에 또 한 살 먹어서 두 살이잖아요. 근데 얘는 한 달밖에 안 컸거든. 그러니까 두 살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으로 6세라면 7세, 8세까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5세, 6세, 7세잖아요. 그러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유아, 그렇죠. 유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오늘 강의 주제는 영유아 발달 특성 및 지도 방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동에는 영아도 들어가고 유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교재를 보겠습니다. 한 인간이 수정란으로부터 시작하여 약 9개월 동안 태중 발달을 거쳐서 탄생 후 외계 환경에 적응해 가는 모습은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다. 한 인격체로 성장 발달해 가는 구체적인 교육 목표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기하죠? 아빠의 아기씨와 엄마의 아기씨가 만나서 엄마의 뱃속에 작은 씨로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아이가 점점점 커서 9개월이 지나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더니 아주 작은 아이가 성장해서 지금의 여러분이 됐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신기한 걸 몰라요. 왜? 항상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 배우면 아 정말 신기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자, 발달이란 보겠습니다. 발달이란 거는 발달도 있고 성숙도 있고 성장도 있고 학습도 있습니다. 먼저 1번은 발달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변화하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미숙하고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끌어가는 그런 과정을 발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숙. 성숙은 우리가 말하면 유전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우리가 특별하게 학습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행동, 즉 시각, 청각, 미각처럼 특별하게 학습되지 않아도 완전한 발육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유전적 성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성장을 보겠습니다. 성장은 말 그대로 영어 단어로 보면 growth 스토리 있잖아요. 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장이나 체중의 증가 등을 말하고요. 4번 학습. 학습은 경험이나 환경을 통해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학습에 의한 행동의 변화는 연습이나 특별한 훈련에 의한 행동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성숙하고 학습을 구별을 못한다. 특별하게 이거다 저거다 라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둘은 동시에 같이 영향을 주면서 발달할 수 있고 또는 독립적으로 발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춘기가 됐어요. 사춘기가 됐는데 사춘기가 되면 뭐에 관심이 많아요? 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성적인 변화에 있어 관심이 많아지고 그거는 유전적인 요인인 거예요. 커가면 어쩔 수 없이 뭐 사춘기가 되면 여자는 뭐 가슴이 나오고 생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어떻게 돼? 털이 나고 수염이 나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그거는 유전적인 요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영어를 배우고 일어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웠어요. 그러면 그걸 해석을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학습을 통해서 되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경험되어져야 되고 환경적인 요인에서 내가 학습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근데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아기가 혼자 서게 돼서 혼자 서야 될 시기가 됐어요. 그러면 잡고 일어서는 거는 근육이 힘이 돼서 잡고 일어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아이들 서게 하신다고 어른들이 주전 딱 들고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른들이 도와줘서 자기들이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두 번째는 학습을 위해서 아이가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같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해서 학자들이 성숙하고 학습은 구별 못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같이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발달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발달의 특징이라고 했는데요. 요즘에 발달 장애 많이 들으셨죠? 보편적이게 요즘에는 장애들이 많이 있는데 뭐 언어 장애, 무슨 장애 다 그런데 그게 다 발달 장애예요. 발달하는 과정에서 뭐 하나가 언어 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언어 장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발달 장애가 자폐증 많이 들으셨죠? 자폐증을 말하는데 이거는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감각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아 외부에는 나 말고 다른 세계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자폐 아이들의 경우에는 처음 경험, 아주 영아 때 경험이 감각 경험이 잘 되지 않아서 외부 대상하고 인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와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로 인해서 사회성도 결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래서 엄마의 역할과 그 아이를 보는 양육자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양육자를 하면 선생님도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제가 자폐 아이를 데리고 있었거든요. 이 교회 학교에서.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아이는 근데 자폐 아이들은 한 곳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걔는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 그러면 나한테 말을 하는데 영어로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쟤는 아직 화를 풀고 있는 거야. 영어로. 아, 영어를 더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일단 발달의 특징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접기성, 기초성, 누적성, 불가역성이란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발달의 특징에 보면 열 가지를 제가 좀 이제 적었죠. 1번 이거 쭉 됐어요. 자, 1번 볼게요. 발달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각 발달 간에 서로 영향을 준다. 신체, 지적, 성격 발달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신체적인 발달, 지적인 발달, 성격 발달이 다 각각 독립적으로 발달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문제. 신체, 지적, 성격 발달 중에 어떤 게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김동규 선생님. 성격 발달. 네. 또, 그 다음에 누구? 고이관 선생님. 예. 무슨 발달이 더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성격 발달.
아, 그렇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이은진 선생님.
뭐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먼저 이루어지고 중요하다. 신체, 지적, 성격 발달. 그렇죠. 나도 몰랐어. 근데 배우니까 알겠더라.
지적 발달.
지적 발달? 아, 그렇게 생각하시구나. 그런데 신체적인 발달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지적인 발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성격 발달이 된다는 거죠. 자,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생각하겠습니다. 장애아는 몸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때? 자기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잘 못하죠? 그러면 지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배제된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 지적인 게 어떻게 돼요? 낮아지겠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성격이 어떻게 되겠어? 안 좋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몸이 아프면 뭐 공부하는 것도 싫고 말씀 배우는 것도 싫고 아무튼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러다가 몸이 아프니까 뭐만 늘어요? 짜증만 늘어요. 그쵸? 그래서 요즘에는 신체 발달이 우선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그래서 그리고 아까 자폐 아이들을 말했는데 대인 사람들 만나는 걸 그 결손된 가정의 아이들이 언어 발달도 늦다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을 하고 그래야 언어 발달도 커지고 인지적인 발달에서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죠. 모르셨죠? 이것만 들어도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이 언어 장애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 한둘이거든, 집이. 다들. 하나, 둘이고, 그리고 뭐 범죄가 많다 그래서 다들 집안에서 가두는 그런 습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핵가족이고 막 그래서 언어 장애 있는 친구들이 많고, 그런 언어 놀이 치료 교실들이 이제 오늘 나가서 보시면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두 번째, 발달은 환경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 모든 인간이 그가 날 때부터 지니는 성장 가능성과 환경의 풍부성, 적적성이 결정한 형태로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의 풍부성을 보실게요.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개천에서 만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 안 나요. 아니야. 도시에서 용이 나요, 도시에서. 왜냐? 보면은 가난할수록 못 배우고요. 아이들의 지적인 성장이 느려져요. 없어요. 그런데 강남이라든지 굉장히 부자 애들은 배우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많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부모의 성격이라든지 양육 방식에 의도해서 아이들이 발달하는 그런 게 좋냐 나쁘냐라고 결정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순서와 방향이 있다고 했는데요. 자, 아이들을 볼게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맨 처음에 아이가 났을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워만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다리가 힘이 생기고 그러면 기어다녀요. 네 발로. 아, 그 전에 뱀이리 한다고 그러시죠. 그렇죠. 배로 막 이렇게 기어다니죠. 그리고 기어요. 긴 다음에 어떻게? 사물 있으면 잡고 일어서죠. 일어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뭐 해야 되지? 걸어야지. 걸어서 목표, 뭐 어떤 거, 이런 사물 같은 걸 만지고, 그리고 나서, 아빠가 있네, 엄마가 있네, 내가 가서 안아야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성장의 순서고요. 방향. 모든 태아는 머리, 몸, 팔, 다리, 생식기 순서로 발달한다고 했어요.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 맨 처음에 머리가 생기고, 몸이 생기고, 팔이 생기고, 다리가 생기고, 생식기가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머리가 먼저 생기고 맨 나중에 생식기가 생기잖아요. 요즘 이거 있죠. 생긴 거 여잔데 지가 남자래. 그리고 성전환 수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생긴 거예요. 머리가 맨 처음에 생겼을 때 나는 남자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발달 과정 중에서 어떤 돌연변이 생겨서 갑자기 생식기가 여자로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태어나기는 보이는 게 외형상에는 여자니까 여자를 막 키우겠죠. 그렇게 컸겠지. 근데 자기는 항상 난 남자야. 머리에서 난 남자야.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이 받는 거예요. 성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 4번. 발달은 계속 이루어지지만 그 속도는 동일하지 않는다 했어요. 자, 장애가 없는 한 출생 초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발달이 진행되다가 후기에는 느리게 나타나요. 뭐, 비도 동시적 성장이란 것은 신체 부위에 따라 성장 비율과 성장 시기의 차이를 나타내는 현상을 말하는데, 갑자기 사춘기에 신체적인 급성장이 보이죠? 가슴이 생기고 생리를 하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수염이 생기고 뭐 겨드랑이 털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5번 발달에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을 배우는 시기, 유아기 때는 어휘력은 굉장히 급격히 발달해요. 그러니까 유아기 때 언어가 느린 친구들은 나중에 커서도 버벅거리고 말을 구사를 잘 못하죠. 그리고 뭐 추리력 같은 경우는 천천히 발달해서 청년기에 가면 완성이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예를 들면 언어를 습득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했고요. 지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결정적 시기가 있고, 또 신뢰감 발달에 있는 6개월과 18개월 사이에는 정말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이때 6개월, 18개월 이 시기에 어머니와 친밀한 관계가 신뢰감의 발달을 좌우한다라고 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이래요. 어머니, 우리 아이 말이 안 튀어요. 어떡하죠? 괜찮아. 지네 아비가 누구 아빠도 어렸을 때 말이 늦게 튀었어. 그러면서 방관하시죠. 그런데 옛날이야 그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아이가 돌 전이라든지 돌이 지났는데 말을 못한다 그러면 정말로 검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요즘에는 말을 못 이렇게 늦게 터진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 책도 많죠? TV 매체도 많죠? 대중 매체도 많죠? 정말 보는 게 많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환경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늦으면 요즘에 얼마나 이렇게 환경이 좋아요. 치료할 수 있고 가서 검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6번, 발달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제 딸을 키울 때 첫째 아이가 말을 굉장히 빨리 했거든요. 그런데 걷기는 15개월에 걸은 거야. 그죠? 다르죠? 말 빠른 거하고 걷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신장 변화를 보면 저 같은 경우는 160이다. 그런데 김동현 선생님 몇 이에요? 아, 다르죠? 개인차가 나는 거예요. 또 볼게요.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 때 성장이 다 돼버린 거야. 그런데 어떤 친구는 있죠? 대학교까지 서서히 크는 거야. 그리고 왜 여자들은 첫 아이 날 때까지 큰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개인차마다 다르다는 이건 거고요. 그리고 7번 발달에는 축적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연속성으로 말할 수 있고 점성 원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축적은 어떻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잖아요. 이게 빈익빈 부익부처럼 가난하면 계속 가난하고 부자면 계속 부자인 것처럼 앞에 단계에서 잘 되면 다음 단계에서 잘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잘 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자면 처음 단계가 잘못됐으면 다음 단계가 잘못되고 그 다음에는 잘못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초기 그 자극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아동 자신이 지닌 자발성에 의한다. 그리고 발달은 양적인과 동시에 질적이다라고 했고요. 자, 양적이란 거는 키가 커지는 거, 몸무게가 느는 거, 뼈가 자라는 거, 어휘수가 느는 게 외형적인 변화를 양적이라고 그러고요. 질적이란 거는 유아가 줄고 독립성이 생기는 등 사고 및 태도의 변화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달은 성숙 단계에 따라 변화한다고 했죠. 자, 그 밑에 별표, 교육활동은 성장 가능성이었습니다. 모든 교육은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변화 가능성을 전제하게 되고 그들의 발달 정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과 절차 및 내용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동 발달을 배우시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뭐 초등부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3번 발달 단계를 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동 발달을 말할 때 그 범위를 수정 후 그리고 학년기, 초등학교, 학교를 다니는 그런 아이들로 보고 있어요. 자, 수정이 이루는 건 뭐죠? 아빠 씨하고 엄마 씨하고 만나서 아기가 되는 거. 그게 수정이죠. 그때부터 쭉쭉쭉 발달해서 학년기까지를 아동 발달이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보니까 1번 태내기,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학년기 이렇게 했는데 처음 태내기가 있잖아요. 태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태교를 하면 태아가 성장할 수 있고 그런 성장력과 가능성을 전제로 가진 존재로 보고 태아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위한 교육적 환경을 조성해주는 모든 노력을 태교로 했습니다. 태교 태교 많이 하시죠? 정말 태교 중요해요. 태교란 아이가 내 뱃속에 있을 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 태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옛날 서적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규방필독이라는 것은 생사는 부모의 일생이 제일 큰 일이요. 제일 큰 사업이다. 또 보니까 동의보감에는 사람은 모태에서 10개월간 머무르기 때문에 풍모와 성품이 어머니와 비슷하니 성인이 태교를 말하면 이 때문이다. 이율곡의 성악지별에서는 자녀 교육은 태교부터. 송시열의 개녀서에는 태교 실천은 부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훈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어머니의 모든 행동과 마음가짐이 태아에게 잠재적으로 투명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듣는 거, 엄마가 보는 거, 엄마가 말하는 거 모두 아이는 다 배운다는 거예요. 지금 눈 뜨고 돌아다니는 아이들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왜 엄마들이 임신을 하면 연예인 사진 중에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애들 사진 딱 걸어놓고 맨날 그랬잖아요. 근데 태어나면 비슷한 애들 태어나요. 진짜로. 신기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린이집을 근무할 때 그러니까 어린이집 특성은 임신해도 다녀도 돼요. 그리고 아이까지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첫째 아이도 그랬고 둘째 아이도 다 임신을 해서 같이 다녔어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저는 태교라고 한 건 아닌데 그게 태교가 돼버린 거야. 어떻게? 맨날 어린이집 가면 자르고 오리고 붙이고 노래 부르고 뭐 수업한다고 공부 가르치고 뭐 아무리 책을 보겠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보다 그런 게 조금 잘해요. 그런데 이것도 잘해요. 소리 지르는 거. 왜 근데 소리를 지를까? 어린이집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뭐 나는 하나인데 애들 몇 명이야. 그럼 내가 소리가 높아야 애들이 아 선생님만 하네 하고 듣는 거잖아요. 소리가 굉장히 크더라고. 아 그래서 태교가 돼버렸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태내기 보겠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의 출생 직전까지 기간이라고 그랬고요. 신생아기는 출생 후 4주까지의 기간. 그 다음에 영아기는 출생 후 4주부터 24개월까지 했고 태내기를 제외하고 일생 중 가장 괄목할 만한 발달을 보이는 시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 2세까지 아이를 보면 엄마는 굉장히 많이 데리고 다니시죠. 몰라도 동물원에 가서 얘가 기린이야, 얘가 사자야, 얘 봐라, 네 카드 보여줄게, 똑같지 않니? 그 얘는 뭘 안 보잖아, 관심 없잖아. 엄마 나 저거 사줘, 풍선 사줘, 솜사탕 사줘 이러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힘들어 데리고 나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때 모든 지식을 축적하고 초기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어렸을 때 힘들어도 업고 메고 유유만져 끌고 다니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실상 너무너무 힘들어 애들 데리고 나가는 거 지쳐가지고 아휴 내가 미쳤지 내가 왜 나갔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부모는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24개월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고 날씨 좋은 바깥에서 뭐 자연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아기는 3세에서 5세. 자, 이 3세에서 5세는 제가 만나이라고 했죠. 그러면 3세면 몇 세일까요? 5세에서, 그 다음에, 아니지, 3세면 4세에서 5세 사이. 그 다음에 5세면 6, 7세 아이들. 8세까지. 난 7세, 8세 이렇게. 그 다음에 아동은 주변 환경에 관심이 많아지고, 많은 운동량과 함께 다양한 탐색 활동을 통해 지식을 얻고, 성격도 어느 정도 확실해지. 그쵸, 주변의 아이들 보면, 그렇죠? 조카나 뭐 아이들부터 학년기 6세에서 11세 초등학교 다니는 시기 아동의 생활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지고 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요즘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3시 정도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어떤 어린이집은 특별활동을 오전에 안 하고 3시 이후에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2시 그러면 하루에 반은 다 아이들이 기관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친구, 교사, 책, 대중 매체 등으로 많은 영향을 받죠. 아동에 속한 사회 규칙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어릴 때 갔다 왔어요. 배웠어. 뭘 배웠냐. 지영아 이빨 닦지? 이빨 아니거든요. 그럼 뭔데? 입 이빨은요, 동물 이빨이고요. 사람은 이라고 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이! 이거 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자기 선생님한테 배운 거잖아요. 로즈게스탄. 빨리 밥 먹어. 아니거든요. 부지런히 밥 먹으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선생님한테 배운 거야. 그래서 참 신기하죠.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서 밖에 나가는 그런 사회적 규칙이라든지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절대적 걱정을 하려고 해요. 자, 아동 발달의 대표적인 이론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2장 52장.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이 뭐 삐아제나 뭐 콜버그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론을 세운 것 같아. 볼게요.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지적인 발달을 말하는 거고요. 키가 자랐다는 것은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신체적인 발달을 말하고요. 하나님께 사랑스러웠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발달됐다는 거. 사람에게 사랑스러웠다는 거는 사회적인 거, 정서적인 발달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완벽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혹시 말씀을 알았나 싶더라고요. 자, 인지적 발달을 보겠습니다. 인지적인 발달은 삐아지의 인지 발달을 기초로 한 거고요. 영국이나 뭐 미국의 그런 프로그램들 모두 삐아지 이론을 기초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특징을 볼게요. 1번, 아동 관점에서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아동 자신의 속도에 따라 관심을 통해서 학습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개별화 교습법과 학습자 중심의 방법을 살린다라고 했습니다. 교사는 아동 스스로의 발견을 위한 촉진자여야 되고 어느 영역의 지식은 가르쳐질 수 없으며 학습을 위해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통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지적인 발달에는 총 4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가 있는데 1단계 감각 운동기는 0세에서 2세 아이들이 감각 운동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때는 오감과 뭐죠?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 다섯 개죠. 이 감각을 통해서 아이들은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힌다는 거예요. 감각과 운동을 통해서 인지 형성, 보고 듣고 만지는 오감각을 이용하여 주변 세계를 탐색, 2차 형성 시기이며 풍부한 환경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영아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주는 선물, 모빌이죠. 근데 그러니까 혹시 모빌을 선물 주고 싶다 그러면 3개월 전까지는 흑백으로 된 걸로 주세요. 왜냐? 이 아이들은 지금 보이는 게 우리 것처럼 탁 튀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속에서 물안개 속을 딱 보면 흐린 트리닥이 보이죠. 사물이 완벽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아이들은 그 시기예요. 그래서 흑과 백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까맣다, 하얗다. 100일 지나서는 여러 가지 뭘 파내한 그런 모빌을 선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때 뭐, 이때 아이들의 책들이 뭐예요? 색깔 책이라든지, 과일 책이라든지, 자동차 책이라든지, 사람들의 표정, 웃는 표정, 슬픈 표정, 기쁜 표정,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굉장히 잘하는 거 뭐죠? 빨기. 정말 잘 빨죠. 그죠? 빠는 거 정말 잘하죠. 냄새 날 정도로. 자, 이 아이들이 뭐 출생에서 1개월까지는 아이들이 젖빠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입에 뭐가 닿는다 그럼 무조건 빨아요. 뭐가 들어간다 무조건 빨아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하면 안 돼요. 얘네들은 왜? 빠는 걸로 감각을 느끼고 아 이건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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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기 때문에 너무 빤다고 해서 자제라면 아이들 나중에는 발달에 있어서 좀 안 좋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시기 때 신뢰감 아니면 불신감이 생기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감이 생기든지 불신감이 생기든지 애착 형성 시기인데 어머니하고 얼마나 관계가 좋은지 그랬을 때 엄마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고 또는 엄마가 내가 막 울었는데 엄마가 자기 할 일 하고 안 오는 거야 그러면 불신감이 생기는 거야. 이때는 엄마하고 나밖에 없잖아. 그리고 얘는 표현하는 게 뭐가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나 배고파고 우는데 엄마가 자기만 바꾸고 나를 자기는 젖을 안 주네? 우리 엄마한테 별로 신뢰감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감 때 불신감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자, 두 번째 전조자기를 보겠습니다. 2세에서 6세가 7세. 그러면 우리 친구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유치부 친구들. 자, 여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논리성이 결여됩니다.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하죠. 도대체 뭐 말하는 거야? 그죠? 논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자기가 경험했던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거는 우리가 뭐 이기주의적이다? 그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아이들은 다른 사람하고 나의 그런 거를 내가 보는 시선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을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의 생일날이에요. 그러면 엄마는 선물을 뭐 받고 싶을까요? 뭐 돈? 돈 아니면 예쁜 뭐 액세서리? 막 그런 거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거야. 내가 거기 보면 장난감이나 과자를 좋아해. 아, 내가 이 장난감을 좋아하니까 우리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선물을 주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스승의 날 때 선물 받잖아요. 진짜 7살들 같은 경우는 별 이상한 거 선물 다 줬어요. 종이로 뭐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이거 이쁘죠 선생님? 선물 주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떡해. 속으로 안 했으면 고맙다 너무너무 잘했네 이렇게 해줘야 돼. 그리고 이때 아이들이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두 분의 관계 때문에 이혼을 했겠지. 그런데 이때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이혼했어. 그러면서 이때 아이들이 부모가 이혼하면 굉장히 좀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나 때문에 이혼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중심 사고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직관적인 판단, 사물에 있는 모양 그대로로 본다. 같은 양, 같은 수라도 모양 형태가 바뀌면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실험 아시죠? 깨우직한 병하고 좀 면전병 그런 대화랍니다. 그런 데다가 이제 똑같은 양을 보았을 때 어떤 게 더 맞냐 그러면 우리는 같은 양을 보기 때문에 똑같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떤 게 더 맞는 거예요? 깨우직한 거하고 이렇게 면전한 거라고 해야 되나? 이쪽에 더 많다고 생각하지. 그 다음에 중심화 현상. 대상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한 가지 방식에 관심을 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이 굴러갔어요. 사크에서 공이 굴러가면 냅둬야 되잖아요. 근데 안에 사고 많이 나죠. 공만 보고 쫓아가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안 보이는 거야. 오로지 공만 찾아와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중심화 그런 현상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추상보다는 행위 뭐 이런 식으로 시간, 거리, 개념이 희박하다. 변환점 추로. 그러니까 두세 가지 사물 간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순서를 배열한다는 건데요. 예를 볼게요. 나는 동생이 아프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진짜 동생이 정말 아픈 거야. 아, 내가 아프다고 아프길 바랬더니만 진짜로 아프네. 이런 게 변환적인 추론인 거죠. 이때 우리 유치부 친구들한테 생길 수 있는 것. 자율성 아니면 수치감. 자기를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스스로 하려는 시도가 많은 시기. 지금 유치부 아이들 특성이 이래요. 뭐 하자면 제가 할게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하지도 못하면 너. 내 혼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동기유발, 칭찬, 격려해주면 자율성에 발달하게 된다. 그러나 실수를 허용하지 않거나 자주 기회를 박탈하고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 수치심과 의뢰심이 생겨 부정적인 자아감이 발달된다. 혹시 내가 뭐지? 마마보이라고 생각하면 혹시 이때 엄마가 자기한테 수치감 줬을지 몰라. 진짜 의뢰감이 생긴다고, 의뢰심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다 초기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지도 방안을 보겠습니다.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했죠. 우리 유치부 친구들, 특히 여자아이들, 일주일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와, 너 예쁜 옷 입었다.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삥 꼽았네? 진짜 좋아하죠. 자기한테 선생님이 자기만 바라봐주는 거다. 그런데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시크하잖아요. 근데 기분 좋게 왔는데 선생님이 자기를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보면 땡이야 땡. 화나가지고 말도 안 해. 예정적인 표현이라는 옷차림, 머리 모양, 액세서리 등의 관심. 이때는 자기만 알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그런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셔야 돼요. 싸웠어, 둘이. 이렇게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싸웠는데 A한테 그 상황에서 B라면 어떻게 했니? 어떻게 했니? B한테 이 상황에서 네가 A라면 어떻게 했니? 라고 생각을 하면 다는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뭐 안 좋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 게 이제 하시고요. 단순한 한 가지 사안의 내용 질문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는 것. 그리고 이때 아이들은 죄가 뭔지 나쁜 건 알겠지만 그게 죄인지 그런 자각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믿고 안 믿고 가는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 받아야 된다. 너 구원 받았니? 구원 받았지? 그거 왜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한테는 구원이란 단어는 지금은 말하지 않는 게 좋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 너를 너무 좋아해.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좋아해.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구원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은 이제 뭐 초등부 들어가서 그다음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심어주면 정서적으로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옥보다는 긍정적인 요소. 예야, 천국은 이렇단다. 천국 가면 울지도 않고 항상 행복하고 좋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국제적인 조작기라고 했습니다. 이건 유년부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유년부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초등 일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했고요. 뭐 이번에 사회적 존재로 인식되고 새로운 개인 관계를 가능하다. 탈중심한 현상.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된 거죠. 이때 아이들은 근면성 아니면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넘겨서 지도 방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예 수영을 합니다. 또는 교회학교 전도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초등 일반부터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해주죠. 그러니까 초등 일반 이 아이들 때부터 복음이 전해지긴 하는데 이 아이들을 만나면 이래요. 우리 구원을 받았어요. 잘됐다. 다음에 1년 뒤에 만나서 또 확인 수영할 때 아니 선생님 저 이번에 또 구원 받았어요. 그래 잘됐다. 또 다음에 또 만났어. 아 선생님 저 그때 아니고 지금 받았어요. 그래 잘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게 확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다 보면 아 구원 선생님 구원 받아서 손들을 하니까 손드는 거야. 근데 물론 걔 중에 정말 구원 받은 친구도 있겠지만 보통인 아이들은 구원 받았냐? 물어보면 네 저도 받았어 이거예요. 그냥 근데 구원 받았다고 해서 너 어떻게 구원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아이들이 자신이 없어서 이게 구원인가? 어떻게 구원인가? 얼마 전에 저희 큰애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언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엄마는 고등학교 때 92년에 받았지? 그래서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구원은 하나님 하신 일을 믿으면 되는 거야. 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하나님 하신 일 믿는데 내 속으로 하나님 뭘 했는데 이 말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 그래? 나 그거 믿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그랬더니 그럼 나도 구원 받았네? 그러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축하한다. 아빠한테 아빠는 구원 받았어요. 아빠는 그 상황을 모르잖아. 지금 이게 구원 받았어? 라고 물어봤는데 인도네시아 했는데 제가 만약 이 아이가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변화가 있어요. 진짜로. 근데 아니니까 똑같이 동생 때리고 엄마 말한테 그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그냥 구원 받았다 그러면은 그래 축하한다. 구원 받아 축하해. 그렇게 인정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지켜봐주는 거. 이 아이가 정말 구원 받았다면 구원 받은 형제로서 자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고 안 받았으면 이 아이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인 거죠. 형식적인 조작기를 볼게요. 초등부 연령. 지금은 초등 2반인데 4학년, 5학년, 6학년. 정말 우리 교회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초등부에서 중점을 두고 복음을 전한 한 명이 지금 2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 자, 이 아이들의 그 특징이 구원받은 부모의 모순된 행동을 깨닫기 시작한답니다. 찾으셨죠? 성취 동기가 강하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해내려고 하고 자연과학적 사실들을 실험, 연구, 증명하기를 좋아하고 양심적으로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하죠. 요즘에는 성장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빨리빨리 그거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 방안을 보면 피아제의 발달 단계를 참고로 하여 어린이 전도 집회 때 가장 초점이 되는 대상은 형식적 조작기 있는 초등부 아이들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어떤 이론이 나오면 좋은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아 이게 정말 잘못됐어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이론의 아쉬운 점은 인지 발달 촉진한 아이들은 제공하지 못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피아제는 이 이론을 자기의 자식들을 보면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보면 피아제 이론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11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나오진 않았죠. 형식기 조작기 아이가. 왜냐면 피아제가 80세에 죽었거든요. 80세 사망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물론 아이가 자식의 엄마 아빠보다 먼저 죽을 수 있지만 피아제가 먼저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발달돼서는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격 발달을 보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을 기초로 했는데 이 프로이드는 모든 경험을 성적인 걸, 그러니까 모든 원인을 성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줬어요. 그래서 조금 성적인 욕구를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해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행동에 원인이 있다라는 결론적인 입장에서 초기 경험을 중요시하였고요. 유아기, 아동 초기, 아동 후기, 학년기 이렇게 있는데 자, 유아기 때 볼게요. 빨기, 물기, 삼키기 등의 욕구가 세워지지 않으면 굶차게 되는데 어떤 아이들? 비만인 아이들, 지금 커서 손톱 물어뜯는 아이들, 흡연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때, 유아기 때 빨기나 빨기 반찬이나 물기나 삼키기 그런 욕구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동 초기를 볼게요. 배변 훈련이 잘 안 되면 무절제한 성격, 결벽증, 공격과 파괴 행동. 그렇죠. 배변 훈련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나 저 너무너무 깨끗한 사람이에요. 먼지 하나 못 보내는 결벽증 있는 분 계세요? 그분은 배변 훈련이 어렸을 때 잘 안 된 거예요. 아동기 남궁기는 성인 신체에 대한 관심, 성역할 무방, 오이디스 콤플렉스, 엘렉트라 콤플렉스. 그다음에 학년기는 잠복기. 사회적인 것에 대한 관심, 읽기 쓰기 세마기 사회성과 합리성을 추구라고 했죠. 자, 아까 말했듯이 프로이드는 너무 성적인 거에 많이 집착을 해서 안 좋다고 그랬고요. 이거는 저기 뒷장 50페이지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 이론의 자료가 신경증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것을 거꾸로 추적해 정상적인 정상인을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이론은 좀 신경 정신 적으로 좀 안 좋은 사람들을 치료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심리사회적 발달을 보겠습니다. 에르친의 심리사회적의 발달 이론을 기출했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했습니다. 뭐 1단계는 기본적인 신뢰감제 불신감. 이거는 아까 뭐죠? 피아제 감각 운동에 속하고요. 2단계 자율성 수신감은 전조작기. 주도성 죄책감은 구체적 조작기. 4단계 근면성 열등감은 형식적 조작기에 속하는 거고요. 에릭슨하고 피아제하고 이론이 거의 비슷해요. 그 연령대에만 분류하는 것만 좀 달랐을 뿐이지. 그다음 에릭슨의 이론의 아쉬운 점은 애매모호한 개념이 많다는 거. 그게 있고요. 자, 4번의 영적인 발달을 보겠습니다. 콜버의 도덕 발달 이론을 기초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덕과 신앙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덕 교육을 위해 단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두려움, 벌을 강조한다면 어린이는 더욱 낮은 도덕성, 정체성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강사님, 선생님, 아이들이 옳고 그른 걸 어떻게 알게 돼요? 보고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고 보상이나 벌을 통해서 어른들의 행함과 그 결과를 통해서 갈등과 혼돈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죠? 자, 1수준, 2수준, 뭐 3수준, 4수준, 3수준까지 나왔는데 1수준은 전인습성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뭐 이 단계에서 또 1단계 나눠지고 2단계 나눠지는데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처벌하고 처벌과 복종을 지향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복종을 하는 거야. 안에서 불법을 끊고 있는데 그다음에 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상대적인 쾌락주의 그러니까 나는 이걸 얻기를 바라는가? 보상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 그냥 뭐 위에 사는 거죠. 거기 없어요.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제일 일수진에 보면 나의 목적을 돕는 것은 옳은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도와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나 나를 해치는 것은 나쁜 것으로 생각.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기 위해 약속을 정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이렇게 방안을, 지도 방안을 세우시면 된다는 거죠. 쭉 있고요. 벌써 5분이네. 그 다음에 골드만의 파울러와 종교신앙 발달이론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실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에 유치부 아동을 볼게요. 이해를. 유치부 아동들의 저기 특징은요. 늘 움직이면 잘하고요. 끊임없이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상 속의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4번 주위 사람들의 감정을 그대로 느껴요. 5번 자기가 주인공인 사회라고 합니다. 늘 움직이면서 자라요. 신체적인 특징이죠. 애들 하루 종일 뛰어놀고도 우린 너무 힘들잖아요. 금방 쓰러질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래도 뭐 밖에 나와서 놀게요. 뭐 할게요. 그래요. 진짜. 그래서 이 애들한테 너 가만히 좀 있어. 좀 앉아있지? 그럼 얘한테 이러면 해도 되나? 지옥과 같다고요. 지옥? 지옥과 같다고 해야 되나? 너무너무 힘드는 거죠. 그러니까 팔과 다리의 대근육이 자라면서 매우 활동적이고 힘이 넘쳐서 언제나 툭 건드리면 움직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툭 건드리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자, 그래서 수업을 하시다 보면 집중이 잘 안 돼요. 솔직히. 그래서 유치부 교사들이 배우는 거. 손율을 배워야 된다든지 찬송 운동을 하면 좋다는지 뭐 이렇게 시청을 한다든지 그런 이유가 애들이 너무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주위를 그러니까 잠시라도 방관하면 사고 나고 이렇게 수업의 흐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끊임없이 알고 싶어하죠. 질문. 이거 뭐죠? 왜 그러죠? 막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이들의 질문을 보면 제일 많은 질문이 자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인간적인 거. 인간의 사내. 이런 게 많은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자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거는 참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가 창조의 솜씨에 특별히 민감한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기 뭐지? 갑자기 생각이 네, 아무튼 그래서 자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기형. 기형은 기명, 파지, 재생은 각각 세 가지 다른 기능이 연속해서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애들이 기명, 새로운 재료를 머릿속에 넣어요. 그러면 그거를 간직해, 파지. 그리고 나서 재생을 다시 하죠.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학습법. 콩나물 학습법. 콩에다 물을 주죠. 근데 물은 빠져나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봤더니 콩나물은 자라있어요. 그거 올린 거야, 그거를.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서 아이들이 모르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서 얘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알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 유치부 머릿속이 1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5세, 6세, 7세 똑같은 내용이 3년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5세 때는 애들 멍하니 배워요. 6세 되면 알아요. 7세 되면 완벽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2년 동안 배웠으니까 더 잘 알죠. 그리고 1학년 올라가고 2학년 올라가고 그러면 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더 심오적으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거기 아직 어리니까 알지 못할 거야 이런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은 어른이 잘못된 생각이죠. 분명히 기명돼 새로운 것을 머릿속에 넣었을 때는 간직도 잘하고 재생도 잘 된다. 아직은 어려울 것 같은 성경 말씀, 하나님, 예수님 등의 성경 내용을 유치부 수준에 맞게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 아이가 자라서 기억의 한 부분의 재생을 잘해낸다면 그 교육 효과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능은 유아기 때 지능의 몇 프로? 80%. 80%면 반 이상이 다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걸 보여줘야겠어요. 그래서 유치부 교사들이 바쁜 거예요. 힘들고. 주말 주일마다 교회에서 손님 보여줘야 되죠. 시청각 자료 봐야 되죠. 사진 운동해야 되죠. 또 부만 선생님 그냥 부만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고 만들기까지도 하셔야 되니까 바쁘신 거예요. 왜? 유학일 때 진행에 몇 프로? 80%. 80%면 반 이상. 거의 다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계신 선생님들 모두 중요한 임무를 띄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자, 상상의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소꿉놀이를 관찰해보면 생물과 무생물을 의인화해서 서로 이야기할 뿐 아니라 상상이란 인물들을 등장시켜 노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뭘 활론적인 사물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모든 사물에 생명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노는 걸 봐요. 분명 누군 없어요. 그런데 왔어요? 알겠어요. 앉으세요. 뭐 혼자 노는 거야. 제가 하는 말, 지현아 또 그분이 오셨어? 제가 이런 거 하거든요. 상상도 막 누구를 나타나고 누가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또 이상한 나 누가 있다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인정해주고 또 그분이 오셨구나. 그러면 네, 그분이 오셨어요. 자, 넘겨서 56페이지. 주위 사람들의 감정을 그대로 느낀다고 했죠. 아까 제가 그랬죠.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면 자기 때문에 이혼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자, 유아기 정서의 특징을 볼게요. 자, 1번. 유아의 정서는 경과 시간이 짧다. 유아의 정서는 보통 2분에서 3분 계속 나타났다가 갑자기 멈추는데 이러한 현상을 유아가 성인과는 달리 그들의 정서를 외적 행동으로 남김없이 표현하기 때문이다. 좋으면 엄청 좋게 막 이렇게 표현하고 아니면 아니게. 유아의 정서는 아주 강렬하게 폭발하는 듯 표현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좋은 일 있으면 껑충껑충 뛰었다가 화가 나면 몸부림과 발버둥을 치면서 울기도 하는데 사색형이 되면 격렬함이 감소된다. 유아의 정서는 자주 나타난다. 유아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경우에 적응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자기가 주인공인 사이죠. 뭐 유치부 어린이가 자기만 가지려고 욕심을 부린다는 거나 자기만 최고라고 한다고 해서 못된 어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직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능력이 충분히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가르치는,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같은 또래의 친구를 사귀게 되며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간식을 이제 주잖아요. 그러면 간식 대장에 친구들에게 나눠주면 다른 친구들이 나눠줘서 고마워, 잘 먹을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학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한 명씩 뽑아요. 자, 누구는 뭐 가져오고 나눠주고 이렇게. 그다음에 또 그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매번 갖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린이집 입학하고 유치원 입학하면 아이들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몇 살 누구입니다. 이걸 시켜요. 이런 특성 때문에 아이들한테. 자, 7번 유치부 유아의 다양한 특징과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언어 발달은 뭐 이렇게 있는데 교사나 부모의 일상적인 표현,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한 용어를 빨리 모방하죠. 그렇죠. 애들 보면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 광고 속에 있는 그런 내용들 다 알죠. 또 이거 있잖아요. 뭐 쏘리 이거 있고 또 뭐지? 지지지지 그것도 있죠. 노래 다음 또 뭐 있어. 요즘 애들 진짜 잘 모르는 노래인데 우리보다 더 빨리 습득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고요. 그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어떤 아이 중에 광고를 엄청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얘가 광고를 되게 좋아하네. 그래서 좋아. 그래서 생각을 했어. 어떤 생각을 했냐. 좋아, 그럼 내가 일을 하려면 광고만 다 녹음을 시킨 거야, 녹화를. 그래서 내가 엄마가 일을 하려면 얘한테 광고 그거 비디오 녹화한 거 있잖아요. 그거 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한 시간씩, 두 시간이면 앉아서 그걸 보기 때문에 엄마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잘 됐네. 그래서 엄마가 일할 때마다 보여준 거야, 광고를.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됐겠어? 잡혔지. 근데 내가 뭐 대중매체라든지 그런 거를 아예 보지 말아라 저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보되 그 옆에 양육사, 부모나 양육자 같이 있으면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TV가 사람들 말을 들리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냥 윙윙윙윙윙 그런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발달도 저하가 되는 거고 자폐화가 되는 거죠. 교사나 부모의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린이집 근무할 때 제 말투가 있대요. 자, 우리 친구들 놀이 시간에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내야겠지요. 이렇게. 우리 친구 아침에 밥 잘 먹었지요? 뭔지 아시겠어요? 오. 자, 아무튼 말 끝마다가 지요? 지요로 붙이는 거예요, 제가. 했더니 얘가 집에 가서 엄마 그랬지요. 엄마는 이건 나쁘지요. 엄마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지요지요로 붙이더래요. 그래서 얘가 어디서 배워왔나 그랬는데 그 엄마가 저를 만난 거야. 그랬더니 너무 예쁘게 왔네. 기분 좋지요? 이랬대요, 제가. 아, 선생님 지금 우리 딸내미가 지요지요 그러는군요. 예? 네? 그때 아, 얼마나 무섭죠. 그래서 뭐 왕성한 직접 호기심에 질문 언어의 표현이 많다 해서 15세까지 50만 번의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유아들의 질문을 하나님과 말씀을 성경을 통해 50만 번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다 하죠. 자 이렇게 쭉 하고 그 이제 이 질문기에 뭐 7세 아이들 같은 왜 어째서 어떻게 됐어 이런 걸 많이 묻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 중심 언어에서 어느 정도 사이야 된 언어 사용으로 발달돼가고 의사소통적 언어가 60%와 자기 중심적 언어가 40% 나눠지고 근데 이때는 유아기 언어 까까, 응가, 맘마, 빵 대신 어떻게 실제적인 언어 까까는 과자, 응가는 대변, 쉬는 소변, 맘마는 밥, 빵빵은 자동차 이렇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5살인데 어느 날 엄마 저 대변 마려 와요. 엄마 저 소변 둘게 이러는 거야.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5, 6세 유아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죠? 얘들 이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착하다. 많은 기회를 주는 거. 통해 학습할 수 있는데 요리 실습이라는 분말 실습책이 있는데 이렇게 뭐 치다 굽다 튀기다 삶다 이런 거 요리 실습. 옛날에 6세에서 이런 걸 했어요. 공과 제목이 많은 사람을 먹이셨어요. 그거거든요. 그때 뭘 했게요? 요리 실습했어요. 정말. 요리 실습을 해서 아이들한테 이거는 가서 엄마 아빠랑 라면 먹어라. 그럼 아이들은 그 요리가 뭐였지? 경단 만들기였나? 아무튼 뭘 만들긴 했는데요. 그걸 볼 때만 아이들은 뭘 생각할까? 아, 하나님도 이렇게 많이 먹이셨다는 그런 분가를 생각하겠죠. 연관스러워져서.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다니엘이잖아요. 기도하는 방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얘들이 기도할 때마다 방석만 찾는데 엄마 방석 어딨어? 방석 나 기도해야 돼. 좋죠.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애들이 훈련되는 거예요. 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불가역설은 보존적이 결여되고 아까 다 봤던 거 중심화 현사, 물활력적 사고 모든 사고에 생명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거 우리 여자애들 보면 인형 가지고 진짜 잘 놀잖아요. 업고 뭐 쭈쭈쭈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인형이 혼자 있으면 싫을 텐데 라고 생각도 하고요. 분발 시간에 인형을 이용해 내용 전개를 하면 집중도 더 잘하고 이해하는 것도 빠르다고 했습니다. 제가 센터 수업을 나가잖아요. 그럼 인형만 쏙 꺼내잖아요. 그럼 애들이요. 아, 와서 막 안아주고 뽀뽀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안 예쁜 인형인데도 안아주고 뽀뽀하고 이렇게 조금만 닿아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애들은 인형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델링. 부모 교사의 언어나 태도를 그대로 흉내내. 쓰기 모방기. 아이는 온몸이 귀이며 눈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 내 아이의 모습에서 나를 보는 거 가장 슬프죠. 선생님들도 나중에 하시다 보면 분반 친구들 모습에서 선생님들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각각의 방이 특징이 다르거든요. 왜? 교사의 성격 따라서 여기는 굉장히 활발한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반에서는 항상 소리가 안 끊겨. 시끄럽고 우당탕탕하고 막 항상 놀이를 하니까. 근데 저처럼 차분하다. 뭐 만들기 좋아하거나 앉아서 하는 노래 좋아한다. 그러면 그 반은 조용해요. 다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이 아이는 누구 선생님 반? 이 아이는 누구 선생님 반? 다 할 수 있는 거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 줘야지 이제부터. 그 다음에 신체 발달, 성유아 석공놀이, 뭐 이렇게 공포심이 많은 거. 애들이 제일 무서운 게 동물에 대해서죠. 우리 아이들도 뭐 개 키우고 싶다, 강아지 보고 싶다 그러는데 진짜 밖에 나와서 강아지 보면 엄마야 엄마 막 숨어요.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그 다음에 유아기의 고착 상태를 볼게요. 고착. 어린이를 지나치게 기여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유아기를 연장시키는 거죠. 이 말은 컸는데도, 아이고, 우리 애기 왔어? 우리 애기 뭐 해줄까? 저도 고쳐야 되는데, 첫애가 8살이고 둘째가 5살이거든요. 근데 5살 우리 둘째는 항상 애기 같은 거야. 그 첫째한테. 준아, 애기 어딨어? 그럼 애기가 내 지 동생인 거야. 근데 나도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더 어리광이 더 심한 것 같아. 우리 둘째가. 이렇게 내가 애기처럼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를 잘 말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뭐죠? 문장으로 된 거 볼게요. 교사로서의 당신의 임무는 어린이에게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는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삶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1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어머나, 나는 훌륭한 강사가 아닌가 봐. 시간을 잘 못 맞췄어. 여기까지고요. 이제 저는 이제 선생님한테 같이 이렇게 읽었고 나중에 선생님들이 정말로 분반하셨을 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명 힘들 거예요. 왜? 다 아이 안 키워보셨잖아요. 저도 아이 키우면서 하는 게 힘들어요. 이게 교육과 양육과 이거는 할수록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그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겪어보시고 힘든 것도 겪어보시고 하지만 제 교사로서의 제일 기쁨은 우리 아이가 작은 변화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던 애가 와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뭐 친구들한테 너 그러면 안 돼, 뭐 하나님한테 혼나, 뭐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그때 굉장히 저는 소명의식을 느껴요. 야, 이 아이한테 하나님을 내가 심었었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야, 아이들을 키우면서 믿고 진짜 내가 너를 왜 낳았을까 많이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싹 잊어버린 이유가 그 힘든 것보다 그 아이가 좋은 모습 있죠. 정말 행복했던 모습이 더 크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분반 친구들 만나잖아요. 힘들고 짜증나고 보기 싫은데 이 아이가 있잖아요. 집에 가서 뭐 아빠 교회 안 다니는 아빠가 있는데 아빠한테 교회 가야 돼 이러면 안 돼 막 이렇게 했다고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뿌듯해져. 내가 잘 가르친 것 같아서. 여러분, 발달의 심리적인 것도 많이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유치부 교사 생활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좋은 것만 보세요. 좋은 것만 보시려고 노력하시고, 혹시 유치부 안에서 만났는데 제가 막 나쁜 행동하면 그거는 싹 잊어버리시고 저 선생님의 좋은 모습, 교사로서의 좋은 모습만 보셔서 그걸 잘 간직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